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성찬식이 있어서 지난달에 이어서 우리 성찬식에 우리 고린도후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성찬주일에는 11절, 12절 말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성찬주일부터 보았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작별 인사의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작별 인사의 가장 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포하심으로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서신을 끝맺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썼지만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이지만 누가 감동하셔서 쓰게 하셨고 누구에게 보내는 서신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하여 쓰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시는 우리 마지막 인사 서신을 끝맺고 우리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도 복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축복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우리 이제 예배 맨 마지막에도 저희가 선포를 하지만 이 축복이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는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이고 우리 삶에 시작되었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고 있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축복을 사도 바울이 주시는 고린도 교회부터 볼 필요가 있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넘게 복음 사역을 하고 이제 떠난 후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교회 외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였고요. 심각한 죄악의 위험이 항상 그 안에 있던 교회였어요. 교회 하나됨도 성도들끼리 당을 짓고 나누어져 깨져지고 있는 교회였고 교회의 순결함까지도 거짓 성도들, 거짓 사도들과 거짓 가르침을 따라 가며 교회의 순결함조차도 말씀 안에서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이 고린도 교회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천국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 완전한 교회로 영화에 이르기까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이 고린도 교회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 온전한 교회로 영화에 이르기까지는 죄악과 허물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하고 그래서 자라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 진리만을 붙들고 거룩해져가는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예수님 닮아가려는 열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예수님의 온전한 교회로 굳게 세워져가야 합니다.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이 땅의 교회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Church Militant. 싸움하는 교회. 끝까지 싸워야 하는 교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교회. 비록 이 땅의 교회가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싸워가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 승리한 영광의 교회로 다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왕과 주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결국 교회는 영광의 천국에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결국 그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힘써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굳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교회 왕과 주되신 예수님이 그의 모든 은혜와 권능으로 직접 그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실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든 교회의 지체들을 사용하셔서 이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실 수 없으셔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한 몸으로 부르신 모든 지체들에게 각각 은혜와 은사를 주시어 서로 돌아보고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워가신다. 이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 더욱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복음 말씀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교회 내적으로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것.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각 성도와 온 교회가 한 몸으로 온전하게 또 굳게 세워져 가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해 주셨던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며 복음 사역을 해온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지체로 자라가도록. 그들이 한 몸된 것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더욱 자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복음사역을 해왔습니다. 자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우리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으로 몰아갔듯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사도 바울을 그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의 고난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강건하여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을 쫓아 고린도 교인들을 죄악에서 건지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가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안 이루어져서가 아니죠.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품고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더욱 예수님 영광 증거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쓰시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온통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래 참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며 격려도 하셨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역이 예수님께 달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에 매달리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기며 끝까지 사역해왔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그냥 예수님이 하시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예수님의 은혜에 매달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간절한 기도와 함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사역하여 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체 고린도후서의 서신에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인 마지막 구절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마지막 구절 13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현실을 선포하시며 사도 바울이 서신을 끝맺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주님의 교회와 그 지체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와 죄악 속에 있었지만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현실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가시며 결국은 영광의 천국에까지 무사히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됨과 순결함 속에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영화에 이른 교회로 흠과 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명한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이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이를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로서 힘을 내어 싸워나가며 온전한 성도와 교회로 더욱 세워가는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선포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모든 사도들의 서신의 가장 끝부분의 작별 인사와 함께 나타나 있어요. 놀랍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런데 사도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들의 간절한 바람을 알려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사도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고 성령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미 주셨고 분명히 완성될 영광의 천국 현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며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 주시며 인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의 그저 기도나 간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의 선포로 봐요. 그래서 우리 공예배의 가장 마지막 순서에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 공예배의 맨 마지막 구절에 사용할 때 이 순서를 기도라고 부르지 않죠. 하나님의 축복 혹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라고 부르며 저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교회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제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현실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들에 나타난 마지막 작별 인서에서의 그 하나님의 복의 선포와 이 고린도후서의 것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에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마지막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시므리서 13장 25절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서신들이 다 복의 선포로 끝나요. 그런데 다른 모든 서신들의 마지막 복의 선포들을 보면 다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혜 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교회와 각 성도들의 삶에 함께 있음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직 고린도 후서에서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천국 축복의 현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이로 이렇게 연결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가 이 모든 구절들을 다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복의 선포가 누구로 시작되고 있느냐? 예수님.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예수님. 바로 전체 성경이 다 예수님 중심이고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으로 시작되어 예수님으로 성취되듯 하나님의 축복도 예수님으로 시작되어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룬 것을 떠난 축복은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드러내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다 요약되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특별 계시의 중심, 본체가 누구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셨어요? 누구를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은혜의 구원,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드러나고 또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어떤 축복이 임했느냐? 성령님 안에서의 교통하심, 교제의 축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따라서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 역사, 구원의 축복이 다 요약되어 있고요.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현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죄인들의 행위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교제로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무슨 사랑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의 교제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안에서의 하나된 교제를 나누는 그 완전한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의 복된 현실이 고린도 교회의 오로지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그 죄와 허물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없는 오로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복된 현실이 지금 우리 대우빌로 교회의 오로지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후패해져가는 우리의 겉사람, 늘 죄악 속에서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성을 바라보면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없는 오로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복음의 현실이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또다시 확인해야 될 영원한 우리의 참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쇠하고 사라질 거지만,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도 다 후패할 것이지만, 이 복된 현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속한 현실로 시작되어 완성될 거예요. 기독교의 축복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 새 일을 시작하셨고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리하여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항상 변함없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복된 천국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복음으로 오늘 다시 돌아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볼 때에 여러분 자신의 현실 또 우리 교회의 현실로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현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께서 누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지금 나는 어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시면서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십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우리 삶에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그리고 그분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오히려 부욕해 하여 주셨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가난함, 어떤 부요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저 세상에서 가난했던 우리를 세상에서 부요하게 해주시는 것? 육체적이든 재물이든 우리를 더 나은 자로 여겨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부요함은 그저 이 땅에서 쇠하고 사라질 것에 있는 부요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으로서 삼위 하나님과의 하나된 교제 속에서 천국에서 누리셨던 영원한 영광의 부요함,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부요함. 그렇다면 우리의 가난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가난함. 그저 세상에서 돈이 없고 그저 세상에서 병들고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난한 걸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보다 더 심각한 가난함을 얘기하신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온통 죄에 오염되어 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가난함. 그리하여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생의 모든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영원한 사망과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영적인 가난함. 거기에서 결코 어느 죄인도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가난함. 이 가난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런데 우리의 가난함에 참여하시며 우리 죄의 짐을 지고 사망과 지옥 형벌의 자리까지 우리의 가난함을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신 하나님 아들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부요함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아들 되신 하나님이 영광의 천국 보좌를 떠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무한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다 가져가시기 위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피 흘리시며 묻히시기까지 우리의 가난함에 완전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난함을 가져가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전부터 소유하고 계셨던 그 아들의 영광의 부요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셔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의 지위와 영광에 올라 예수님이 누리셨던 모든 하늘의 특권과 기업까지 다 예수님처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까지 앉혀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앉아계신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 그 자리에까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다시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부요한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천국의 부요함, 아들의 부요함, 하나님 자녀의 부요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이것을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쇠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받아 마땅하지 않은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 죄인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의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자들이라는 거죠. 이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부족한 자들이에요. 항상 불평과 원망이 나와야 합니다. 내 삶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어떤 가난함에서 우리가 어떤 부요함에 이르렀는지를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의 이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어떤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꺼이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즐겨 내어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에 그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헌금의 원리, 예배의 원리와 연결되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라. 우리 예배와 헌금의 원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은혜를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기꺼이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즐겨 내어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또 누구에게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 은혜를 누리도록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여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와 성도의 부르심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요? 지금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 우리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되죠? 지금 내 삶에 여러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없어지는 것? 내 삶에 고난과 시련들이 다 평탄한 문제로 해결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곳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그 예수님을 바치심으로 이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와야만 확인이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아들이셨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으신 아들, 그 아버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신 아들,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으로 가장 큰 기쁨을 삼으셨던 아들. 그런데 이 한 점 죄도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퍼부으셔야 했습니다. 왜 그러셔야 했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슬픔과 고통의 자리까지 가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시키시고 그 아들을 죄로 삼으사 우리 대신 죄의 싹스를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그 아들을 완전히 버리고 심판하시며 지옥의 맹렬한 불을 퍼부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향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가장 소중히 아끼시는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냥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실 수 있는 모든 것. 아들까지 바치시니가 무엇이 아까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더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걸까? 우리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 영원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도 그 어느 것에도 부족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치기까지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의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를 영원한 천국으로 지키고 인도해 가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늘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 속에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 자녀들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교제라는 뜻이에요. Fellowship 혹은 Communion. 예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셨고 이제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 안에서 먼저 삼위 하나님과 하나된 교제를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 속에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하나되어 하나된 영원한 천국 교제 속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며 이제 모든 성도들과도 하나된 생명의 교제를 나누도록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천국의 현실이에요. 성령님의 교제. 성령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속에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삶. 그 천국의 삶을 이제 우리 삶에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현실을 어디에서 가장 뚜렷하게 맛보고 누리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땅의 교회예요. 교회 없이 절대 천국의 현실을 온전히 맛볼 수 없습니다. 천국은 공동체거든요. 이 땅에서도 한 몸으로 공동체로 부르신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 이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를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속해 살아가야 돼요. 교인이 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한 믿음을 고백하고 한 몸을 이루어 한 공동체 속에서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천국의 현실을 무엇보다 먼저 말씀 안에서 지키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 지체에게 주신 성령님의 그 은혜와 은사를 따라 서로 겸손히 낮아져 섬기며 더욱 하나된 교제를 지키며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몸된 것으로 또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해요. 거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복된 현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현실을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이미 천국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천국의 놀라운 축복들을 이미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현실이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우리에게도 선포해 주시는 은혜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복된 분들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부여하지 아니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건강하지 아니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늘 걱정과 근심해야 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복된 분들이에요. 여러분 삶에 우리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변함없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이 은혜와 사랑과 하나된 교제 속에서 교제 나눠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계시든 항상 이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바라보길 원하시고요. 이 복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며 이것이 우리 삶을 주장하기를 원하세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은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염려가 내 삶에 더 크면 그게 주장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교제의 축복 온데간데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의 현실이 더 큰가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아들까지 바치며 주신 영원한 천국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의 축복이 더 클까요? 더 큰 복음의 현실, 더 크고 중하고 영원한 복음의 현실이 잠시 있다 사라지고 쇠야 할 세상의 현실을 이겨나가는 오로지 길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까지 온전하지 못하고 또 늘 부족하여 죄를 짓고 넘어진다고 하여도 이 복된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지하여 잠시 이 현실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약하여 있을 때에도 이 복된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 살아가는 것으로도 이 복된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지키는 현실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해도 이 복된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의 주권적 권능으로 온전히 성취하신 영원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복된 현실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돌이켜 이 복음의 현실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어려움, 고통과 슬픔들까지도 이 복된 현실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이 복된 현실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 여러분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 여러분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송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된 현실로 인해 더욱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된 현실로 인해 더욱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 예수님 증거하는 삶. 그리고 이 복된 현실을 이 예배와 성찬에서 계속해서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상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리키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여기에 드러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의 현실이 우리의 것임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현실이 온전히 영광 중에 드러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더욱 소망하며 천국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선포해 주시는 음성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